예, 고린도후서 강의 9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로 하면 35째 이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면 21절까지 이제 마치려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시작하기 전에 3장, 4장, 5장을 이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소아시아의 그 에베소에서는 심지어 죽음의 선고가 내려졌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와 같은 그 이유가 뭐가 있냐? 첫째,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 있는 거,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 상속 언약의 사역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장 7절 가서 보니까 거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빛 아니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보배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해도 우리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질그릇,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수 있는 그런 빛, 이런 보배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낙심할 상황이 이제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노라 한것 같이 우리가 그 시편 기자처럼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이야기 이제 다 끝나면서 또 무엇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느냐 하면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이 영원한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누리게 될 그와 같은 그 평강의 복을 생각해 보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러한 고난들이 이루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장막집이 해체되는 그런 얘기를 5장에 넘어가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몸이 해체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도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으로 우리가 다시 옷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은 고통을 받고 매를 맞고 얻어 터지고 이런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그래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예수님이 입혀주신 하나님의 건물, 이와 같은 새로운 영적인 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새 상속 언약의 사역이 맡겨져 있고 또 우리 안에 보배가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는 거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간에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냐?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행위가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시작해서는 9절, 11절, 16절, 17절 등에 그러므로 그런즉 하고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즉 하고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이 장막집이 해체가 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그런 집이 있다. 예, 그러므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이 땅에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느냐?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을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역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섬기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이렇게 남을 부리는 게 사역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게그 사역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장래에 그런 소망을 가진 채이 땅을 살아가면서 섬겨야 될 그와 같은 일이 있는데, 그 섬겨야 될그 사역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 한 가지만 딱 이야기를 해라. 예, 그거는 고린도후서 5장 11절, 그 다음에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죄인들을 설득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토록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그와 같은 섬김의 직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 설득할 때에 달콤한 그 말에 어떠한 간사한 아니면 간교함 이런 걸로 하지 않는다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요새 이제 가서 보시면 하여튼 무조건 교회에 오면 일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되고 하여튼 말 그대로 만사가 형통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간교함으로 하는 거예요. 예, 성경대로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올바른 그러한 복음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질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잘 되고 뭐 뒤로 이렇게 넘어져서 하늘나라 올라갔다 오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뭐 등등 해서 무언가 신비로운 그와 같은 체험, 이런 걸 해서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거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이와 같은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런 교회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좋은 악기들과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 데는 사람이 안 모여요. 락음악하고 랩음악하고 막, 그렇죠? 나이트클럽에서 하듯이 이 사람의 그 욕정을 이렇게 분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거기 모여서 나이트클럽에서 하지 못하던 일을 그렇게 음악하면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줘야만 그런 교회만 교회에 사람이 많이 꼬입니다. 그런데 가는 건 꼬인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꼬이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러한 그 모임이 아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될 그런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려면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 설득할 때 결코 간교함이나 어쩌면 사람의 어떤 이득을 준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탕 발린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9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다시 말해 함께 있다고 하는 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있든지 떨어져 있다는 거는 주님이 지금 천국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땅에 있는 게 지금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 얘기지요. 그렇죠?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한다는 단어를 영어로 가서 보시면 레이버라는 단어를 썼어요. 레이버는 영어에서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그때 레이버 한다 그래요. 미국 병원에 가면 레이버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레이버. 얼마나 어려우면 그게 레이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든지 아니면 죽어있든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자.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그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애쓰며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 주 예수님의 명예와 존귀를 위해 부지런히 열심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한다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이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받아주시는 성도가 있고, 주님이 많이 받아주신 그런 성도가 있고, 주님이 겨우 받아주는 성도가 있어요. 일단 성도가 되면 주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보상과 함께 받아주는 그런 성도가 있고, 겨우 구원만 시키는 그와 같은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얼마만큼 수고했냐 이거예요. 얼마만큼 수고했냐. 한번 가서 로마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조금 들치면 로마서거든요. 로마서 15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하면,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자 애써 왔으되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미 세워놓은 그런 교회가 있는데 결코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전혀 없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기 지금 일루리고레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이야기하는 이 지역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어느 면에서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여행하는 그와 같은 먼 지역을 지금 일루리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그 정도로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선교여행 다녔습니다. 2차 선교여행 다녔습니다. 3차 선교여행 다녔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배를 타고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빼고, 직업적으로 배를 타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빼고, 그냥 정상인으로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온 세상을 두루 다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무엇하러 돌아다녔냐? 죄인들을 하나님하고 화해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인이 애를 낳을 때 당하는 것과 같은 그 해산의 고통을 내가 당할 정도로 열심히 수고하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성도,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에게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 내가 애를 썼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난다. 10절 우리 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로 보면 for가 있어요. for.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내가 열심히 수고한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얘기예요. 열심히 수고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한번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자로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이와 같은 화해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가서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번 여러분,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가? 죽어도 정말 주님을 위해 죽는가?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목적을 위해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거, 물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산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신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음식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 고기를 안 먹는다, 어떤 사람 먹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 이날이 더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 저날이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 모든 날이 같다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서로를 판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지금 바울이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다. 이렇게 되면서 죽은 자와 산 자가 몽땅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것 같은 날이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가서 보면 믿는 자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자기 몸에 행한 것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 몸에 행한 것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그와 같은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가서 보면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고백하고 누구에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그런데 어느 심판석 앞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10절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개역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고쳐놨어요. 하나님의 심판석 하면 앞에도 하나님, 뒤에도 하나님이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게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고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석이란 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는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요약의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성도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여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거 언제 일어나는 거냐?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그래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휴거가 발생하거든요. 휴거가 발생해서 우리가 모두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가게 되면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보상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게 돼요. 그 성경 가서 보면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들,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 부활하느냐?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천년 왕국이 다 끝난 이후에 천년이 다 끝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그때 가서 보면 크고 흰 왕좌 앞에 심판석이 이제 이렇게 고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을 다 심판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판단하느냐 하면 일의 질과 그 다음에 일의 양과 그 다음에 일의 동기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서 일이 질이 좋은데 너무 양이 작아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의 양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쓸데없는 일을 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의 표현들을 이야기하면 그날의 불이 각 사람이 행한 그 일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불에 의해서 그 일이 다 타버리면, 그러면 그런 겨우 불에 의해서 구원만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일의 질이 중요한 거다. 또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부터 모함을 받습니다. 일을 하나도 안 하면 모함을 안 받아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모함과 비난을 받습니다. 그럴 때 많은 경우 이 세상에서 해결하려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앞에 서면 모함하던 사람도 쓰고 모함받는 사람도 쓸거 아니에요. 그 앞에 딱 서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일의 동기가 명백하게 그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만천하에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자기가 어떤 일을 진행했는데 이 세상에서 모함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라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울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네,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그 날에 가서 딱 쓰면 그 비난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되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같이 쓸 겁니다. 그 자리에 쓰게 됐을 때그 사람이 행한 그 일의 동기가 무엇인가가 예, 그 모함한 사람이나 모함당한 사람에게 아주 깨끗하게 더 이상 뭐 변명이 뭐할수 못해 깨끗하게 이렇게 드러날 그와 같은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회개보고하는 자리예요. 예,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 여러분 회개보고하면 돈을 쓴게 있고 돈을 받은 게 있고 그러니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한게 있고 했어야만 되지만 하지 못한 게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회개보고하는 그런 자리가 이제 될 거다. 수많은 성도들의 일이 그 자리에서 불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겨우 구원만 받는다고 성경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이제 이야기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일 가운데 남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남는 것 중에 가장 큰 일이 어떤 거냐?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주고 사람의 혼과 그걸 바꾸겠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이 사실 가장 큰 일이요. 또 영원토록 남게 될 그와 같은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 너희야말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 교회 건물 세우고 이런 것도 다 일이죠. 물론 그렇지만 영원히 예,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될그 일은 예, 사람들을 하나님하고 화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일. 그러니까 우리 사랑침례 교회가 뭐 교회가 커지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예배당이 커지는 것도 좋습니다. 뭐 여러 부서가 생기는 것도 좋아요. 예, 뭐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많이 있지만 이 교회가 교회로서 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를 쓰고 있느냐 이거를 저나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항상 염두에 이제 둬야 되고 또 개개인도 살아가는 가운데 행하는 거 자기 시간을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시간 쓰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데 얼마만큼 내가 내 시간을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회개보고 할 일이 무엇인가가 예, 여러분 앞에 예,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교회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영원토록 남는 일, 그것은 죽어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가서 보니까, 예, 11절.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한다. 자,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놀라운 말씀이 하나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안다. 여기 두려움이라고 해서 단어가 나왔는데, fear가 아니라 여기는 terror로 되어 있어요. 테러는 공포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포가 느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구원받은 사람도 그 공포를 느낄 자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심판석에 설 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바울이 테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공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이게 딱 서는 게 공포의 자리다, 그게. 그러니까 주님의 그 두려우심과 이 공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을 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가서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도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크고 흰 왕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겠느냐. 얼마나 무서워서. 예,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바마라고 하는 분이 미국 대통령이고 박근혜라는 분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어로 얘기하면 I don't care.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예, 오바마든 아니면 저든 여기는 동령이든 다 하나님 보실 땐 각각의 개인으로서 이 사람이 부자나 가난하나 공부를 많이 했는 이런 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요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속 유업에 이와 같은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25절.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구원받은 자라도 부당하게 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상의 심판을 내릴 때에는 한 사람은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 여기는 그와 같은 일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어떻게 예비해야 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자, 회개보고 할 것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한다. 첫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예비하려면 양심에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목사든 아니면 교회 무슨 형제든 조그만 형제든 아니면 큰 형제든 뭐 큰 일을 맡았든 작은 일을 맡았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양심이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투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공포의 그와 같은 날이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났고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게 없다. 그렇죠?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 추천서를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하니까 우리 같으면 막 화가 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 그래?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도 없고 너희 앞에서 나는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당당하게 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어떤 일들도 해야 될 여러 가지 직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항상 내 양심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 내 양심이 투명할 수 있는가. 바울은 그와 같은 양심의 투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느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특히 고린도 후서는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목회자들이 있을 거예요. 목회자의 양심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빌딩이 큰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빌딩이 5만 명 앉을 수 있다.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10만 명이다, 50만 명이다.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가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큰 빌딩이나 교인 수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 양심이 투명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할 때 저는 그 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인가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을 음해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에 있던 그런 사도들로부터 무슨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나는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다닌다 자랑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거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냥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서려고 할 때는 사람들의 칭찬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추천서니까 큰거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 사람, 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바울은 뭐예요? I don't care. 나는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추천한 서신을 보내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가 나보고 추천서 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추천서 이런 거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다시 말해, 나는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사람의 칭찬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게 되면,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42절에 가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 위에 수제사장이 있고 수제사장 위에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우두머리 치리자들이라고 얘기하면 수제사장에 속하는 사람들. 또 사두개인에 속한 사람들,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유대인들의 치리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에 이렇게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외모를 중시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교인 수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그말 그대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공포로 인해 벌벌벌벌 두려워 떨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사람들의 칭찬,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 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저 바울은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야? 그들이 미쳤다 그래도 난 상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미친 거 이거 갖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누가 나보고 미쳤다 그러는 거, 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쉽게 얘기 뭐야? 모함과 비난, 합당하지 않은 모함과 그와 같은 비난이 내게 들려오게 될 때, 난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딱 서게 되면 그 비난이 맞는지, 그 모함이 맞는지, 그날에 가면 100% 깨끗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난 그런 거 지금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럼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설날을 생각하시고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째, 양심이 투명해야 된다. 둘째, 사람의 칭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셋째, 합당하지 않은 모함과 그와 같은 비난이 들어올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가서 보면, 바울이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립바 왕 앞에서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믿게 됐고 내가 무엇을 믿게 되고 이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다 하고 났더니 베스도 총독이 갑자기 뭐라 그래요? 내가 너무 많이 공부를 해서 내가 내 정신이 아니구나.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쳤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마가복음 3장 21절 가서 보면 예수님 보고도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미쳤다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참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13절에. 남들이 나보고 미쳤다 그러는데, 좋다. 근데 내가 미쳐도 그건 하나님을 위해 미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미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 미칠 정도가 되니까 어느 정도가 되냐. 사도행전 24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때문에 미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각하께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는 경배합니다. 남들이 나를 보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나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율법과 대언자들의 기록된 모든 것을 내가 다 믿습니다. 난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미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남들이 나를 미쳤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미쳤냐? 하나님께로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이단이라 그래도 no problem.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킹잼 성경 이단 아무 상관없다는 게, 우리는 그 킹잼 성경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참가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냐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 옆에 있는 교수님들에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건 뭐 자연과학을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으니 그게 믿겨지겠어요. 부활한다고 얘기하니까 죽으면 끝이지.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남들이 나를 이단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로운 자들이 부활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서 그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그때로부터 약 1007년쯤 지나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심판을 받는 그와 같은 부활이 있다는 거, 내가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미친 사람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성도들 향해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건 너희를 위해 그런 거다. 이 앞에서 해롱해롱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앞에 이 설교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를 향해서는 내가 지금 정신이 올바른 상태에서 얘기하고, 하나님 때문이라면 내가 미쳤다 그래도 괜찮다. 얼마나 어느 면에서 유머러스한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참, 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3절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소위 사역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삶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빠지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들이 타락을 하고 도저히 해서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물어, 왜 그럽니까?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쓴다고 하는 게 확실하면, 아, 어떻게 WCG 그거 하는데 가서 제일 앞장을 쓰고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그거 할수 있겠어요? 예, 저는 할수 없다고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교회는 사람이 수천 명 모여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어저께 어느 한 형제가 우리 사이트에 글을 올렸죠. 그렇죠. 그냥 뭐 대충 대뜸 믿던 사람인데, 예, 우리의 그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정말 믿는 게 뭔가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교회에 갔다가 어디 서점에 갔다가 WCC인가 뭐 책을 읽었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 이름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그 WCC 그 목사들 그 명단에 자기 교회 이름하고 자기 교회 목사가 이름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질문을, 고견을 구합니다 해갖고 우리 사이트에 지금 올려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 목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다. 미국 같으면 장로교회, 감리교회 같은 경우 동성애 목사를 인정해야 된다는 게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지금은 동성애 목사를 인정을 하고 미국의 성공회, 영국의 성공회도 다 동성애하는 사람을 이 성직자로 지금 세워놓고 있어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가서 쓸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물으실 거 아닙니까? 동성애가 맞느냐, 그러냐. 하고 물으면 어때? 그 자리에서 오돌오돌 떨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게 맞냐, 그러냐 얘기하는데 뭘 대답할 게 있어요? 틀린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원받아서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질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사람의 숫자를 늘려야 되겠다. 아니면 사람의 뭘걸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거 이전에 우리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움, 그걸 알리는 것이 포함이 돼 있는가. 아이들에게도, 연세가 많이 든 분에게도, 재물이 있는 사람에게도, 재물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예,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고, 그래야 본인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 그래야 목사가 그 앞에 가서 떨지 않고 설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 하고 있는 일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크다 해도 그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 6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 때문에 떠는 그와 같은 대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사역을 한참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이 다 뭐예요? 이미 이사야가 대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미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가운데 이사야에서 6장 가서 보니까 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는 그와 같은 장면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4절에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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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뭐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 창조물과는 완전히 급이 다른 분이구나, 질이 다른 분이구나. 이거를 지금 이 스랍이 이렇게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곧왕곧 만군의 주를 보아도다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그런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놀라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대언자다. 이사야서 66장에 가서 보니까 대언서를 마치면서 이사야 대언자가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절 가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는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는 모든 것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까지 존재한다.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주어질 때,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가난한 그, 영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하면 주면 받는 게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영이 가난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통회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를 하나님이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가 가장 무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락 음악 하면서 귀 뚫고 이렇게 앞에 나와갖고는 그러고서는 춤을 추고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 무당들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미국 사람들 하는 거 가서 보면 옛날에 그 히피족이라 그래서 머리 길게 기르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악기를 두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와서 하나님 하나님 하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착각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도 헛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번 가서 잠깐 뒤로 한번 넘어가보죠. 고린도후서 아까 우리가 읽다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로 한번 뛰어넘어서 거기를 먼저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화해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그래서 죄가 되니까 어때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이 박히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런 일을 당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뭐 그래? 죄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죠? 왜 그런 일을 했냐?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안 되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래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 거룩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할수 없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얘기 못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공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형벌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벌을 내려야 될 거를 누가 대신해서 형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것 같은 모든 심판을 자기 위해서 다 감당하시고 다 받아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받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가 만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흡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에 나와야지 십자가 얘기할 때마다 무조건 사랑 사랑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있어야 되느냐? 뭐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이제는 사랑을 물 부으듯이 부어주는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서 구원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돼야 된다는 거.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못한 건 못했다고 심판해야 그게 공의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설때내 양심이 깨끗한가? 사람의 칭찬에 연연함에 살았는가? 사람의 그 모함과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만 신경 쓰면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그날의 불이 우리가 행한 일들을 심판하게 될때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오고 고난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또한주 동안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내가 서게 될때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앞에서 내가 올바로 회개복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